고린도후서 36번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가 화목의 두 번째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의가 됨.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몇 가지 중점을 다룹니다. 이들 요점들을 간략하게 열거한 후에 계속해서 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여섯 가지 중요한 문제.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장에서 변형된 몸으로 더듭기를 갈망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것은 몸의 구속과 관계됩니다. 바울은 변형된 몸, 즉 부활 안에 있는 몸으로 더듭기를 사모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는 실로 우리가 여기 있어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나온 우리의 처소로 더듭기를 간절히 바람이라 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이 다룬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망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하노라. 여기 있는 열망은 강한 의도를 갖고 열망하거나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려고 열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열망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주님을 향해 살도록 강권당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저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강권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되었다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네 번째 문제인 새 창조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은 다섯 번째로 화목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는 화목의 말씀을 말하고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섯 가지 문제가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고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점들 간에 어떤 연관성을 보지 못한 채 이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을 알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장에 있는 중점들은 서로 이어질 뿐 아니라 5장 자체가 4장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5장 1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이 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변형되기를 갈망함.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땅에 속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인 몸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소모되고 다 써버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이어 5장 1절에서 그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므로 설명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5장은 분명히 4장에 있는 바울의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속은 4장 끝에서 바울이 진실로 성숙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영 안에서 거듭났으며 그의 혼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케 되어야 할 한 가지는 그의 육신적인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여전히 예창조 안에 있었으며 아직 바뀌거나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8절에서 그는 몸의 변형을 위한 그의 갈망과 열망을 표현합니다. 벗은 자가 되지 않는 것, 즉 그로부터 그의 몸이 떠나지 않는 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덧입는 것, 즉 변형된 몸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은 몸과 인격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때때로 장례식 때 사람들은 고인에 대하여 돌아가셨다거나 우리를 떠나가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을 벗는 것은 바울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벗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망은 부활한 몸으로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바람이 몸이 구속되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영은 거듭났고 그의 혼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몸이 아직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의 구속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5장의 처음 8절에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양이 잡혀짐. 5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영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루게 하시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형성하다, 모양이 잡혀지다, 예비하다, 적합하게 만들다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이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삼켜지도록 우리를 형성하셨으며 모양 잡혀지게 하셨고 예비하셨으며 꼭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이 놀랍고 기이한 보증과 계약금과 미리 맛봄과 보증서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옷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변형된 몸을 옷 입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변형된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 같은 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루시고 모양 잡혀지게 하고 맞춤복처럼 맞추셨습니다. 재단사가 우리 몸에 꼭 맞게 옷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모양 잡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모양 잡혀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양 잡혀지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구두를 살 때 당신의 발 모양에 맞는 구두를 고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분은 구두와 맞도록 우리의 발을 모양 잡혀지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활한 몸에 꼭 맞도록 우리를 모양 잡히게 하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모양지어 부활한 몸을 입을 수 있게 하십니까? 그분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성한 생명을 그에게 넣어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의 혼을 변케 하심으로 모양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 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모양 잡혔습니까? 가장 좋은 대답은 어느 정도 모양 잡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다소 모양 잡혀졌을지 모르지만 그분에 의해 완전히 모양 잡히지는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모양 잡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보증. 하나님의 모양 지으심과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양 지으시는 주된 요소가 그분 자신을 생명 주는 영으로 보증이 되도록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어느 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옷 입히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들고 우리로 자격이 있게 한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 언약의 사역에 포함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도록 모양지어지고 자격을 갖추며 준비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함. 변형된 몸을 덧입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열망하노라. 9절의 시작에 있는 그런즉이라는 말은 8절과 9절 사이를 연결합니다. 우리는 변형된 몸으로 옷 입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열망과 관계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당함.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반복하거니와 이는이라는 말은 연결과 계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합니다.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강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면에서 압박함, 한 목표를 끝까지 붙잡음, 강제로 제한함, 한 대상을 어떤 한계 안에 제한시킴, 한 경계와 목적 안에 감금함, 벽으로 쌓인 좁은 보도 안에 있는 것 같음 등을 의미합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4장 38절과 12장 50절과 사도행전 18장 5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들은 그분을 향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강권함을 받는 것이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 목표를 끝까지 붙잡는 것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강권함 받을 때 우리는 제한받으며 마치 벽으로 쌓인 좁은 보도를 걷는 것 같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도록 강요당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항상 이 길을 취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에 의해 담이 쳐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여 한 목표에 부착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만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오늘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5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그분을 향하여 살게 합니다. 15절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나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이르는 것을 행함 없이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맥을 깊이 상고해 본다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주 예수께서 살았던 종류의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 죽인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살았던 종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겉사람을 항상 죽음에 넣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사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장에서 전달된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의 관념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남부에는 몇몇 중국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을 먹으라고 강요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완전히 요리된 것도 아니어서 소화시키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나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 그 빵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그 빵을 준비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하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는 대신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과 활동적인 존재가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활동적이며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적극성에 따라 주님을 위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마음 상하게 하며 우리를 그분의 누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관건하심을 받아 단순히 그분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 겉사람은 바로 육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나 육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나 거듭난 영에 의해 사는 것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그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암. 14절과 15절의 연속인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다른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것은 겉사람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과 봉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겉사람을 따라 알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겉사람을 따라 믿는 이들을 아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을 직업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속사람을 따라 영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의 연속인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란 무엇입니까? 새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입니다.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은 육 안에, 옛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낡았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해 사는 자는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중점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부활한 몸 갖기를 열망하는 것과 연관되며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망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죽음에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새 창조, 즉 영 안의 속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형된 몸 갖기를 열망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과 연관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주님을 향해 사는 것과 연관되고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은 새 창조가 되는 것과 연관됩니다.